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애플이라고요?
네,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의 두뇌를 자기 것에서 구글 제미나이로 가꿉니다. 새 모델은 1.2조 파라미터인데요. 파라미터는 AI가 가진 지식의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100권 있다가 갑자기 수천 권짜리 큰 도서관이 들어선 것과 비슷합니다. 기존 시리보다 수십 배 큰 두뇌입니다.
그렇게 크면 대답이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혼합 전문가 구조라서 괜찮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 수백 명이 대기하다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분야 전문가만 손을 드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직원이 100명 있어도 회계 질문은 회계 담당 한 명만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뇌는 거대한데 응답은 빠릅니다. 비용은 매년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구글에 냅니다.
변호사나 회사에서는 어디를 봐야 합니까?
새 시리 앱에 대화 기록이 저장되고 파일과 사진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를 30일, 1년, 무기한 중에 고릅니다. 회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리에게 사건 메모를 말하면 그 기록이 어디 남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삭제 기한을 30일로 둘지, 무기한으로 둘지가 곧 회사 보안 규칙이 됩니다. 참고로 팀 쿡의 마지막 발표이고 9월부터는 존 터너스가 대표를 맡습니다.
AI 회사가 스스로 멈추자고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엔트로픽이 6월 5일에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이유는 속도입니다. AI가 혼자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약 4개월마다 2배로 커지고 있답니다. 학생이 한 학기마다 성적이 2배씩 오르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몇 번만 반복되면 따라잡기 어려워집니다.
그 속도가 왜 위험합니까?
재귀적 자기 개선이라는 고리 때문입니다. AI가 스스로 자기 코드를 고쳐 더 똑똑해지고 똑똑해진 AI가 또 자기를 고치는 반복입니다. 직원이 매일 밤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데 사장이 그 과정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개발사가 동시에 멈추고 검증 가능한 감시를 세운 뒤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이건 업계 자율규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회사와 계약서를 쓸 때 개발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회사가 AI 외주 계약을 맺을 때 상대가 어떤 안전 절차를 지키는지 한 줄 넣어두는 일이 곧 실무가 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같이 멈춰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정부가 AI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게 진짜입니까?
네,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오픈 AI와 AI 같은 회사 지분을 정부가 갖는 방안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2025년부터 공공부 펀드를 제안해왔습니다. 공공부 펀드란 정부가 잘 나가는 회사 주식을 사서 국민 전체의 재산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먼돈으로 국민기금을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바른 진용은 어떻게 나옵니까?
왼쪽에 있는 샌더스 상원의원은 AI 기업의 50% 주식세를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가게가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나라에 내는 셈이죠.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AI가 버는 돈이 너무 커서 공공이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양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 실무자는 어디를 조심해야 합니까?
정부가 주주가 되면 규제하는 사람과 투자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심판이 한 팀 주주가 되는 셈이라 이해 충돌이 생깁니다. 앞으로 회사가 AI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그 회사 주주 명단에 정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의 주주가 누구인지 보는 일이 새 점검 항목이 됩니다.
일본 장관이 식민지라는 말까지 썼다고요?
네, 6월 5일 마스모토 디지털 장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AI 식민지란 자기 나라가 AI를 못 만들어서 다른 나라 AI에 모든 걸 의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휴대폰을 한 나라에서만 사와야 하는데 그 나라가 값을 마음대로 올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직접 AI를 키우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AI 개발사가 의료 기록이나 범죄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내 진료 기록을 쓰려면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거죠.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 지금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왜 반대가 나옵니까?
유출 위험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AI 학습에 쓰이다가 새어나가면 그 사람의 건강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직원이 무슨 병으로 치료받았는지가 인터넷에 도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 회사가 일본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AI를 쓴다면 그 데이터가 어떤 법으로 학습됐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2개국이 한 번에 모인 선언이라고요?
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 52개국 61개 감독기구가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도 함께했습니다. 대상은 그로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란 글이나 그림, 영상을 새로 만들어주는 AI를 말합니다. 가짜 형상도 그만큼 쉽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겠다는 겁니까?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에 함께 대응합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사람 얼굴을 가짜 영상에 붙이는 기술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한 학생 얼굴 사진으로 AI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 단체 대화방에 돌리는 거죠. 이번 선언은 그런 행위에 52개국이 같이 맞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일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만 신고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맡으면 가해 영상이 외국 서비스에서 만들어졌어도 그 나라 감독기구에 함께 대응을 요청할 길이 생긴 겁니다. 부모가 자녀 피해를 발견하면 어느 나라 서비스에서 영상이 나왔는지 화면을 캡처해두는 일이 첫 증거가 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주 정부가 AI 회사를 고소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6월 1일 플로리다주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송 제기는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절차입니다.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주 정부가 직접 원고로 나서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네 가게와 다투는 것과 시청과 다투는 것의 무게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혐의가 담겼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범이 챗 GPT로 공격을 계획했다는 것, 약한 처지의 이용자에게 자살을 유도했다는 것, 그리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 데이터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법적 청구 이유인 소인이 10가지인데 그 안에 제조물 책임이 이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만든 물건에 결함이 있으면 만든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 제조물 책임이 쟁점입니까?
AI 서비스를 자동차나 장난감 같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으로 인정되면 회사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지금 오픈 AI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20건 넘게 진행 중입니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라면 미성년자 이용을 어떻게 막고 위험한 답변을 어떻게 차단했는지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둬야 합니다.
이제 아이폰에서 AI를 직접 고른다고요?
네, 올가을 27일부터 가능합니다. 글쓰기 도구나 시리 답변을 챗 GPT 대신 클로드나 제미나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업마다 다른 AI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 회계사, 디자이너를 따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유튜브 창작자라면 대본은 클로드로, 썸네일 아이디어는 챗 GPT로, 자료조사는 제미나이로 나눠 쓰면 됩니다.
챗 GPT 이용자가 10억 명을 넘었다고요?
네, 출시 3년 만에 월 10억 명을 넘었습니다. 구글 검색은 10년, 페이스북은 8년 걸린 일을 3년에 해냈습니다. 유료로 돈 내는 사람이 5천만 명, 1년 매출이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5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새로 만든 서비스가 그만큼 큰 돈을 법니다.
그러면 경쟁사는 따라가기 어렵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로드는 월 이용자가 5,600만 명으로 작지만 1년 사이 성장률이 640%입니다. 챗 GPT 성장률 62%보다 훨씬 빠릅니다. 학교로 치면 챗 GPT는 전교 1등인데 성적이 거의 안 오르고 클로드는 순위는 낮아도 성적이 6배 넘게 뛰는 학생입니다. 회사에서 AI를 도입할 때 지금 큰 곳만 보지 말고 빠르게 크는 곳도 같이 시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딥시크가 처음으로 외부 돈을 받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딥시크는 지금까지 외부 자금 없이 운영해온 회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74억 달러를 받습니다. 기업 가치는 590억 달러, 우리 돈 약 83조 원입니다. 텐센트와 캐스헤이우드가 최대 투자자이고 창업자 량원펑이 자기 돈 약 30억 달러를 더 넣었습니다. 딥시크는 값싼 AI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한 회사라 돈이 들어오면 개발이 더 빨라집니다.
스페이스 상장 쪽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와 AI 합병법인이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노립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1.77조 달러, 우리 돈 약 2,500조 원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배가 넘습니다. 다만 모닝스타라는 평가사는 적정 가치를 7,800억 달러로 봤습니다. 목표의 절반도 안 됩니다. AI 부문은 아직 49억 달러, 약 7조 원 손실 상태라 과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실무자가 바로 점검할 건 뭡니까?
세 가지를 적어두십시오. 첫째, 회사에서 시리를 쓴다면 시리 앱의 대화 자동 삭제 기한을 어디로 둘지 정합니다. 둘째, AI 외주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면 학습 데이터 출처와 미성년자 차단 항목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한 AI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업별로 다른 AI를 시험해봅니다. 조사용 하나, 글쓰기용 하나를 정해두면 됩니다.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여부, 그것은 결국 기획. 진짜 해자는 코드가 아닌 경험과 신뢰와 데이터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